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금욕하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어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통독 온통기쁨 시즌4를 진행하면서 천사명의 성도들이 함께 시편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여섯째 주간을 마무리하며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단순한 전통의 기념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한 그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통의 순간 속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도염, 위장장애, 갑상선 기능저하, 방광염 등의 부작용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흉수가 차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절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믿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담긴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12편의 짧은 설교들 묶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16장과 17장은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앞선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또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그런 맥락에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받을 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질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판, 이 마음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놀랍게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잠언 3장 3절, 그리고 잠언 7장 3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이렇게 세 번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고, 7장 3절에서는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 마음판에 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유다의 백성들의 그 마음판에는 지금 죄가 단단하게 새겨져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도 유다의 죄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전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기 나오는 제단 뿔이 다행인지, 하나님께 제사리던 그런 제단 뿔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제단 뿔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2장 20절과 또 3장 6절에서 나왔듯이 이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음행하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아세라 등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가나안 종교의 제단입니다. 아세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모리족이나 또 가나안족, 뭐 기타 페니키아 지방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숭배했던 여신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고대 우가린 문서에 의하면 이 아세라는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주된 신이었던, 대장이었던 엘신의 배우자고, 엘이라는 신의 배우자고, 또 가나안 그 모신으로서, 어머니 신으로서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이었고요, 아세라는 그 부인이었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 바알은 원래 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의식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약간 변조돼서 엘의 역할을 바알이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풍요가 중요할 때 천둥과 번개의 신인 바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원래 아들이었던 바알의 짝으로 어머니였던 아세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알의 아내로서 아세라는 보통 바알라트라고 부르는데, 세머로는 부인이란 뜻이고요, 후대에 와서는 이 두 이름을 다 혼용해서 바알과 그의 아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지만 이처럼 성경의 도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더 넘어가서 지나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라의 배우자로 삼고 섬겼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1975년 여름에 고고학자 제브 메쉘이라는 사람이 시나이 사막 동쪽에 위치한 쿤틸렛 아즈룻이라는 곳을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유물 중에, 그 메쉘이 발굴한 유물 중에는 주전 8세기에 큰 토기 몸체에, 토기였는데 그 몸체에 그 고대 히브리어로 사마리아의 여호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어쨌든 변질된 신앙이긴 하지만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의 배우자 아세라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라는 원래 가나안의 토착신이었죠. 근데 토기에 적힌 고대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섞어서 섬기기 시작해서 바알에게 배우자였던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배우자랍시고 붙여가지고 혼합종교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그때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로 바알은 아마도 그 지위가 조금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이었던 아세라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결합하여 혼합종교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묶으면서까지 혼합하면서까지 기어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아마도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부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풍요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갈멜산 대결에서 가짜라고 입증된 그 비와 천둥의 신 바알을 여전히 섬기게 만들었고 또 다산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배우자로 묶으면서까지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세의 침공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의 외교 정책으로 의존하면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이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편한 종교, 가나안 종교를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면서 결혼관계 외에서는 어떠한 성관계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종교는 그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나왔듯이 오히려 그들의 종교의식에는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에서는 남녀 사제들이 함께 성행위를 같이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금지된 욕망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오히려 종교의식으로 인정받으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십일조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 3년 끝마다의 십일조, 구제 십일조 그것을 거두어서 성전 운영을 하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노숙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지만 게다가 안식년과 희년 규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종교는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가서 잠깐 제사만 드리면 그동안 삶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풍요를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치 용암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부적을 받아와서 집에 잘 붙여두면 평소의 삶이 어떠하든지 재물이 굴러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종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들은 급기야 야훼와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부인 그의 배우자 아세라라는 끔찍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아세라는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처음에는 엘의 부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들 바알의 부인이 되었고 이제는 배우자가 필요 없는 지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영원전부터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는 아세라 같은 가짜 신이 신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에 3절 4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종교재단 앞에서 제사는 안 드렸을지도 몰라도 제사까지는 안 드렸을지라도 그 의지하는 대상이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되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그런 척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은 다른데 행동만 그런 척 한다고 위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잘못된 방법으로 불을 쌓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고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한 꽁과의 새인데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훔쳐서 자기가 품지만 부화된 그 새끼는 결국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을 쌓아 봐야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14절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예언자로서 자신의 책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의 멸망을 원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아하는 내용이나 적어도 동의하는 내용을 우리의 입에 담아 옮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15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조롱을 받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마음 가운데 끝없이 움직이심으로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알지만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하기 싫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딱히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귀에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에 아주 거슬리는 내용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심판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며 계속해서 위로해 주고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억울한 가운데 마치 시편의 탄원시처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비추어 구약의 탄원 기도들은 어쩌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탄원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했기에 기도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마음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또 기도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혹시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어 기도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위로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